네, 마태복음 1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라든지 어떤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신세대 부모들은 그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옛날 어른들과는 좀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나이가 드신 분들 그 이전 시대에 보면 이 이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을 되게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래서 뭐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명소가. 네. 그래서 뭐 사주나 아니면 그 집안의 학렬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나 믿음 안에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부모가 바라는 어떤 바램이 담겨 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제 이름은 성훈인데요. 아마 첫 예배 때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룩할 성자에 가르칠 훈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가르친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서운하면서 이제 목사님 되라고 지었던 이름. 이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제가 동일하게 이제 하유의 이름을 칠 때, 이제 하유를 이제 처음 가졌을 때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이 이 하유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속해져서 하유가 커서 나중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최후에 딱 꺼내들 수 있는 카드와 같은 아이가 되면 좋겠다, 하유가. 그래서 용사와 같은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해서 하유라는 이름으로 하유의 이름을 아버지인 제가 지었죠. 그래서 하유가 그렇게 자라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버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특이한 이름, 우리 초아. 초아에 오빠가 있어요. 오빠의 이름은 태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태초, 계시록의 끝 아멘 해서 태초 아멘 해서 오빠는 양끝 태면, 초아는 가운데에 있는 초아 해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이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지명이나 인명,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기록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이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이든, 승리했던 일이든, 패했던 일이든, 아무튼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때 이런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의 뜻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뜻이 담겨져 있죠. 물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번역하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나 이 임마누엘에 대한 뜻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이 임마누엘이 우리 어떤 지식, 우리 어떤 그동안 들어왔던 이런 지식적인 앎을 뛰어넘어서 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좀 도전되고 적용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재밌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숨겨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이 약속은 우리 안에 진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혹시 모른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하유에게 10억짜리 다이아몬드, 사탕만한 크기의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앞에 놓고 100원짜리 사탕을 앞에 놓고 하유한테 너뭐 가질래? 그러면 아마 하유는 100% 100원짜리 사탕을 집을 거예요. 이 10억짜리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하유는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마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특권을 모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간과한 채, 모른 채, 때로는 무시당한 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아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름은 곧그 사람을 뜻해요. 성은 하면은 사람들이 윤성훈이 누군지를 딱 떠올리는 것처럼 이름 하면 그 사람을 뜻해요.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모습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대표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11장 9절. 역대상 11장 9절. 이 말씀은 뭐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인데 역대상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강성했더니 강하고 튼튼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특별히 대표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은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만큼 강했던 적이 없었죠. 물론 솔로몬도 강했지만 솔로몬이 강했던 것은 이 다윗의 강성함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성하다는 의미는 전쟁에 나가면 뭐예요? 다 이겼어요. 다윗 앞에 그 어떤 적들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죠.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타난 특징,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을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낸 두 번째 특징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 또 감옥에 있든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됐든 어쨌든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에 있는 그 자리는 늘 형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 된다라는 것은 상황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상황 자체는 점점 어려워졌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고 종이 되고 종에서 또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어렵지만 어쨌든 요셉에 있는 그곳에서는 그곳 안에 맞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 발전되고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상황이 어떻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타난 두 번째 특징,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편 46편 7절 말씀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 안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이 안전함, 안정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평화, 이 샬롬을 누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 속에 누리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때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다 알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 강성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취합해보면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됐든 요셉이 됐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이 사무엘이 됐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그들이 어떤 탁월함으로 그들이 강성해지고 그들이 형통해지고 그들의 삶이 안전해지고 그들의 삶 안에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연약하지만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강성함, 형통함, 안전함, 말씀의 성취됨을 맛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삶 안에 이런 강성함이나 형통함이나 어떤 안전함이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왜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을까? 나는 내 삶은 뭔가 형통해지기보다는 뭔가 뭐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마치 인생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 삶은 뭔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늘 뭔가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안전함을 찾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을 난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있다면 어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있고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좋지 않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내 편에 서줬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믿음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면 아, 하나님이 좋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뭔가 삶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좋은 분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평가해 버리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나님 그분을 평가해 버리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이 마치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 옆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기준, 진리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께로 가는 거죠. 그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강성함이 없거나 안전함이 없거나 형통함이 없거나 말씀의 성취됨이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두신 거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편에 섰던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한번 말씀을 또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 27, 28,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는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니까 이 아론이 백성들의 그막 얼만큼 달려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서웠는지 금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 게이 32장 말씀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삶에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짓고 있는 이때가 뭐 하고 있을 때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있을 때잖아요. 십계명이 제일 먼저부터 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딱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왔고 모세가 한 말이 지금 이 27절 말씀, 26절 말씀이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의 편에 누가 설 거냐? 했더니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무엇을 합니까? 칼을 차고 그들의 가족, 그들의 형제, 그들의 이웃 다 뭐예요? 죽여버렸어요. 3천 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너 누구 편 할래? 단순히 편 가르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이웃,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일처럼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엄청난 대가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도 요셉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사무엘의 삶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성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 보고 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저렇게 좋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런 대가지불들이 이런 헌신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강성해지고 형통해지고 안전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이런 대가지불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해라?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때론 너의 부모와 자식을 버려야 된다. 때로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마치 레위가 그의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을 칼로 죽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잘라내야 될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가지불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잘라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벌이라고 하는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편에 설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해질 수도 없고, 형통해질 수도 없고, 안전함을 누릴 수도 없고,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이 레위 족속, 이 레위 자손들은요, 재밌는 자손들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레위에 향한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해야 될 이 자리에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를 받게 된 일이 왜 일어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가면 그의 누이인 디나가 히위 족속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들과 혼인을 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하고 그들을 할례 받게 하고 누워 있는 동안 다 내려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뭐예요?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것을 보고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향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주받는 일이 발생. 그게 누구예요? 레위인이었던 레위와 레위 자손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버렸다라는. 그런데 그랬던 이 레위와 그의 자손들이 지금 이때 똑같이 칼을 들었잖아요. 34장에서도 칼을 들었고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칼을 들었어요. 똑같이 칼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분노와 자기 맘대로 칼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제는 이 레위인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 것이 됐다라는 것. 원래는 처음에 열두 지파에 태어난 처음 장자들이 다 하나님 건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족속 전체를 다 하나님 내 것이다 라고 삼아주셨죠. 그럼 레위는 뭘로 살아요? 우리가 땅을 분배받으면서 레위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었잖아요. 레위에게는 기업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했을 때 레위 지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것 됐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손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 삶 안에 수많은 대가 지불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에 숨겨진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인생을 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 편에 못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못 서니까 계속 우리 삶의 형통함이나 강성함이나 안전함이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대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삶에 뭐가 따라와요? 강성함과 형통함과 안전함과 말씀의 성취함이 따라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이것을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만큼 비참했던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요셉만큼 내려갔던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은 침범을 받았던 족속이 어디 있겠어요? 아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떠나서 그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강성함과 형통함과 안정감과 성취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더니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들의 삶에 늘그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 삶의 강성함, 형통함, 안정감, 성취감이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사는 거예요.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약속을 너희 안에 뒀다. 네 삶에 두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함에 들어온 거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에 반드시 강성함과 형통함과 안정감과 말씀의 성취감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법, 하나님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면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 살려면요,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져. 형통한 것 같지만 형통케 되지 않아요. 안전한 것 같지만 불안해져. 이루어진 것 같지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날마다 한탄하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 했고요, 제가 이랬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다.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내 힘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돼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해서 대가를 지불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임마누엘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과 같이. 아,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이 저거구나. 사람들이 볼수 있었다라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바라요. 뭘 하더니 결국 인생 저거밖에 없네. 라고 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니까 저렇게 강해지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형통케 되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쟤는 진짜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단순히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내가 무엇을 대가지불 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다시 이 레위인과 같이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